함께 보이스카우트 여행을 떠난 인디. 불법 도굴꾼이 소중한 유물 코로나도 십자가를 훔치는 모습을 보곤 친한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건은 박물관에 가야 해.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동네 이문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89년에 미국에서 개봉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입니다.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인데요. 가공의 인물인 고고학자 인디아나 존스의 모험을 다룬 영화죠. 주인공으로 해리슨 포드, 아버지 역할로 숀 코너리, 여성 나치단원 역할로 앨리슨 두디가 출연하는데요.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는 4편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성배를 찾기 위해 벌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모험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인디아나 존스는 13살 보이스카우트 시절인 1912년 도굴꾼이 보물인 코로나도 십자가를 훔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막으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말죠. 세월이 흘러 아버지처럼 고고학자가 된 인디는 1937년 어린 시절 놓쳤던 보물인 십자가를 포르투갈에서 되찾게 되는데요. 자신이 재직 중인 대학교로 돌아온 그는 오래전에 도착한 아버지의 일기장이 된 소포를 발견합니다. 때마침 찾아온 갑부 탐험가 월터 도노버는 앙카라 북쪽에서 발견한 반쪽짜리 석판을 보여주며 헨리 박사의 일기장을 참고해 나머지 반쪽 석판을 찾자고 제안하는데요. 석판의 반쪽을 찾게 되면 예수가 십자가형을 당할 때 흘린 피를 평소에 예수를 존경하던 사내들인 의회의 의원 아리마테아 요셉이 받았다는 거룩한 성배를 찾을 수 있다고 하죠. 인디는 아버지 헨리가 성배의 위치에 대한 단서를 찾던 중 나치에게 납치됐다는 소식을 듣고 오스트리아에 가서 아버지를 구해냅니다. 이들은 성배를 찾기 위해 서아시아의 오지, 요르단의 페트라로 떠나는데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 중에서 존 윌리엄스의 Indy's Very First Adventure, 인디의 가장 첫 번째 모험이었습니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미국 할리우드 영화 시리즈인데요. 스타워즈로 유명한 조지 루카스 감독이 스토리를 구상했습니다. 무한한 상상력과 모험으로 관객들에게 현실에서 청량감과 새로운 가능성을 심어준 영화가 바로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라고 하죠.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모험 영화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역사와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주는 심미적인 접근, 인간성 회복의 철학을 통해 고리타분하게 여겨졌던 역사학, 고고학, 언어학, 지리학 등 인문학에 대한 소중함을 흥미진진하게 탐구할 수 있게 해준 영화라고 읽었습니다. 사실 조지 루카스가 처음 생각했던 이름은 인디아나 존스가 아니라 인디아나 스미스였다고 하죠. 루카스가 기르던 개 인디아나의 이름과 스티브 맥퀸이 연기했던 네바다 스미스의 이름을 합친 거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스필버그 감독의 제안에 따라 인디아나 존스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디아나 존스의 주연은 원래는 인기 TV 시리즈인 탐정 매그넘으로 박력 있는 남성의 상징으로 각광받았던 톰 셀렉으로 낙점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탐정 매그넘의 출연 계약과 겹치는 관계로 무산됐다고 합니다. 이후 친구 관계인 CBS의 사장 밥 데일리와 조지 루카스가 논의한 끝에 스타워즈를 통해 가능성을 확인한 해리슨 포드를 인디아나 존스의 역으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원래 루카스는 자신의 작품 스타워즈 시리즈에 출연했던 배우를 다시 출연시키기 싫어서 포드의 출연을 반대했지만 마땅히 연기할 배우가 없어서 결국에는 다시 포드에게 배역이 돌아왔다고 하죠. 영화 인디아나 존스가 대중문화에 끼친 영향은 대단하다는 평가입니다. 허구성이 명백한 판타지를 현실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이면서 속도감 넘치는 이야기로 포장해 유치함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제작된 모험 영화 킹 솔로몬, 로맨싱 스톤, 구니스, 미라, 툼레이더, 내셔널 트레저 이 영화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죠. 음악 듣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 중에서 X marks the spot. 이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는 스타워즈와 함께 배우 해리슨 포드의 대표작으로 수많은 패러디를 만들어냈는데요. 주인공 인디아나 존스와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중절모 또 채찍은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유명하다고 하죠. 인디아나 존스의 아버지 역을 맡은 영국 배우 숀 코너리는 최장수 영화 시리즈로 꼽히는 첫 보물이죠. 007의 원조 제임스 본드 역을 맡아서 많은 분이 알고 계십니다.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공장 근로자와 트럭 운전사로 일한 아버지, 또 환경 미화원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코너리도 9살 때부터 아침마다 등교할 때까지 4시간 동안 마차로 우유를 배달했다고 합니다. 188cm의 장신으로 축구에도 빼어난 재능을 보여서 스코틀랜드 유소년 축구팀에서 선수로 뛰었다고 하는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에게 입단 제의를 받았지만 연기를 위해 거절했다고 하죠. 1953년 뮤지컬 남태평양의 영국 순회 공연 당시 합창단으로 데뷔해 연극과 TV 드라마 단역 배우 활동을 하며 부족한 생활비는 아기를 돌봐주는 베이비시터로 충당했고요. 밤마다 연극도 보러 다녔지만 그의 삶을 변화시킨 건 독서였다고 합니다. 1986년 움베르토 에코의 원작 소설로 유명한 영화 장미의 이름에서 수도원의 연쇄살인을 추적하는 윌리엄 수도사 역으로 영국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처음 받았고요. 언터처블에서는 악당 알 카포네를 추적하는 베테랑 형사 역으로 미국 아카데미 골든글로브에서 모두 남우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인디아나 존스의 주인공 해리슨 포드는 2020년 세상을 떠난 숀 코너리를 추모하며 우리는 즐거웠다. 그가 천국에 있다면 나는 그들이 골프장을 가지고 있길 바란다. 친애하는 친구여 편히 쉬소서 라고 애도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Scherzo for Motorcycle and Orchestra. 오토바이를 타고 나치에게서 도망가는 장면에서 흐르던 음악이죠. 오토바이와 관현악단 기악곡 스케르초,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미국 서부 유타주에 있는 아치스 국립공원에서 촬영한 것으로 유명하죠. 붉은 빛의 기암이 형성한 경이로운 풍경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2,000개 이상의 천연 아치형 기암들은 젓갈색 바위가 오랜 시간의 비바람을 맞으며 형성된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광활한 땅 미국에는 얼마나 많은 국립공원이 있을까요? 미국에는 60개가 넘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전부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영화 제작자인 스콧 스폴레더는 한 곳 이상의 국립공원을 방문하지 않고는 미국 서부를 여행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국립공원에는 먼저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미국의 국립공원 중에서도 규모가 크고 웅장하기로 유명한데요. 신비로운 계곡이 있는 세계적인 공원이죠. 2016년 한 해에 이 공원을 찾아온 방문자 수는 무려 60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고대 푸에블로 인디언의 전통을 이어 오늘날까지 거주하는 토착 부족들도 있다고 하죠. 다음으로 그랜드 티턴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산봉우리가 4,200m, 또 3,600m가 넘는 높은 산봉우리가 9개에 달하는 등 위세가 돋보이는 공원인데요. 영화 셰인의 촬영지이기도 했던 곳으로 높은 산과 맑은 호수, 넓은 목장이 만들어내는 경관이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과 비교될 만큼 아름답고 화려해서 매년 수백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몰려든다고 하죠. 야생동물을 위한 보호지역이 있어 북미 특유의 사슴 종류들과 들소, 곰, 고라니들을 볼 수 있고요. 겨울철을 제외한 계절에는 계곡과 초원 곳곳에 만발한 야생화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미국의 서북쪽 워싱턴주, 캐나다와의 국경 바로 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 노스 캐스케이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현대 문명과 관련된 모든 게 배제된 야생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연 그대로의 풍경과 더불어 눈에 덮인 깎인 듯한 산봉우리와 깊은 계곡, 원시림이 계속되고요. 캘리포니아 북부 해안지대 90m가 넘는 세계에서 제일 키가 큰 나무 중 레드우드, 미국 삼나무들이 살고 있는 레드우드 국립공원도 빼놓을 수가 없죠. 또 서부 콜로라도주에는 로키마운틴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4,500km에 이르는 세계 유수의 거대한 산맥 중간부에 해당하는데요. 그 아름다움을 보존하기 위해 국립공원으로 지정했고요. 미국의 훌륭한 대통령 4명을 조각한 조각상인 러시모어산 내셔널 메모리얼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 러시모어산이 있습니다. 이 밖에 미국 콜로라도 남서부에 있는 초록색 대지를 뜻하는 메사버드 국립공원이 있고요. 끝없이 뻗은 붉은 대평원 위에 치솟은 거대한 암석 기둥과 절벽, 백인들과의 수많은 싸움에서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역사가 기록된 애리조나주의 모뉴멘트 밸리 나바호 공원, 유타주의 브라이스 캐니언 국립공원과 아케디아 국립공원, 와이오밍과 몬태나에 걸쳐있는 옐로스톤 국립공원, 뉴멕시코주의 칼스베드 동굴 국립공원도 유명합니다. 이어서 음악 듣고 옵니다. The Keeper of the Grail, 성배를 지키는 사람,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4,800만 달러를 들여 4억 7천만 달러가 넘는 흥행 수익을 냈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 흥행 1위였다고 하는데요. 1980년대 시리즈 3편 연속 세계 전체 박스오피스 1위를 했다고 하죠. 인디아나 존스의 음악은 스필버그의 영원한 음악적 동반자인 존 윌리엄스가 작곡했는데요. 경쾌하면서도 모험에 대한 흥분과 설렘을 불러일으키는 메인 테마곡, 또 팝과 클래식을 절묘하게 결합해 대규모의 오케스트라 관현악의 웅장한 사운드로 널리 사랑받고 있죠. 존 윌리엄스는 60여 년간의 활동 기간 중에 조스, 스타워즈, 슈퍼맨, E.T., 나홀로 집에, 주라기 공원,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등 유명 영화들의 영화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2004년 미국 케네디 센터 공연예술 평생 공로상을 받은 바 있죠.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 중에서 The Canyon of the Crescent Moon. 초승달이 뜬 캐년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을 본 관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중에서 제일 재미있었다. 안 보면 후회하는 영화다. 액션 모험의 전설 같은 영화다. 말이 필요 없는 최고의 영화다. 후속작이 전작을 뛰어넘는다. 오늘은 네가 진 것 같다며 자신의 모자를 씌워주며 미소 짓는 도굴꾼 두목이 훗날 모험가로서의 인디아나 존스의 롤모델이었을 것 같다. 다시는 이런 영화가 나오지 못할 것 같다. 내 인생 최고의 영화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엠파이어 평론가는 아버지와 인디아나 존스의 조합은 꿈같은 환상의 조합이었다. 하지만 내용 구성은 일회적인 경향이 있다라고 평가했고요. 커먼센스 미디어 평론가는 숀 코너리와 포드의 조합으로 보는 재미가 있다. 두 배우 모두 완벽한 타이밍을 가지고 분명히 즐기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전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 중에서 Keeping Up with the Joneses, 존슨의 따라잡기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인디아나 존스도 성배를 잡기 위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은 엘사처럼 고집을 부리는데요. 하지만 아버지가 인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디, 그냥 내버려둬. 또 다른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인디와 하룻밤을 보낸 닥터 엘사. 그런데 그녀가 나치에게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나치는 인디에게 총을 내려놓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인디에게 이렇게 말하죠. 인디, 그녀 말 믿지 마. 그녀는 나치야. 이번에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나치에게 총을 맞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성배를 찾으러 목숨을 걸고 인디는 신전으로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 관문에서 다른 나치들이 죽자 인디는 들어가며 회개한 자만이 통과할 수 있다는 말을 되새기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목숨을 건지게 되죠. 또 다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나치의 추격을 피해 아버지와 여객용 비행선을 타고 오는데 아버지가 인디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도 꽤 재미있는 경험이었어. 노래 듣고 옵니다. The Penitent Man Will Pass. 회개하는 사람 말이 통과할 것이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광활한 대자연과 모험, 정의로움으로 관객들에게 즐거움과 재미, 교훈까지 안겨준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이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 중에서 The Indiana Jones Trilogy, End Credits, 인디아나 존스 3부작 마지막 장면에서 흐르는 음악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동네 이은영이었습니다. 미국의 시인 랠프 왈도 에머스는 소망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소망을 너무 높게 갖지 마라. 올라가지 못할 소망을 너무 높게 가지면 눈앞에 할 일마저 놓치고 만다고요. 한 해가 시작되는 1월에는 많은 것들을 꿈꾸고 계획하게 되는데요. 눈높이에 잘 맞는 소망들이 알차게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현지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높은 희망이라는 제목의 High Hopes. 지난주부터 함께하고 있는 주인공이죠. 프랭크 시나트라가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 부른 버전으로 들어봤습니다. 1940년대를 뒤흔들었던 최고의 가수로 손꼽히는 프랭크 시나트라는요, 1915년 뉴저지주 호보큰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탈리아 이민자 출신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게 되는데요. 이 호보큰이라는 동네는 당시 미국 내 작은 이탈리아라고 불릴 만큼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많이 살았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술집을 운영하면서 아들 시나트라를 키웠던 탓에 시나트라 역시 어린 시절부터 이 부모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자라게 되는데요. 이렇게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환경에 일찍부터 노출됐기 때문일까요? 그는 학교에서도 종종 거친 행동을 일삼았던 탓에 문제아로 낙인 찍히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중퇴하게 되면서 시나트라는 나고 자란 이 호보큰을 떠날 마음을 먹게 되는데요. 그 시절 최고의 재즈 가수 이 빙 크로스비를 우상으로 여겼던 시나트라는 가수의 꿈을 꾸면서 뉴욕으로 떠나게 됩니다. 음악인들이 많이 모인다는 뉴욕의 52번가 클럽들을 드나들면서 이 음악적인 자양분을 공급받곤 했는데요. 그러다가 1940년 이 노래를 녹음하게 되면서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지금의 프랭크 시나트라를 잊게 했던 그의 첫 싱글 앨범이자 히트곡 다시는 웃지 않을 거야 라는 제목의 I Will Never Smile Again 듣고 얘기 이어갈게요. That our romance is through I'll never love again I'm so in love with you I'll never thrill again to somebody new. Within my heart, I know I will never stop. Smile again until I smile at you. ...무려 12주 동안 인기 순위 차트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가수로서 확실한 스타성을 입증했던 이 프랭크 시나트라의 I Will Never Smile Again 들으셨는데요. 이 노래는 당시 트럼본 연주자이면서 또 스타 제조기라고 불릴 만큼 천부적인 사업 능력을 가졌던 이 토미 도시와의 만남으로 탄생하게 됐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는 그런 토미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 토미는 노래에 대해서 내가 아는 모든 것을 가르쳐줬다라고요. 이렇게 그 둘의 만남은 아주 운명적이었어요. 그 당시 미국에서 손꼽히는 토미 도시 밴드와 이 3년을 함께 보냈던 시나트라는 솔로 데뷔를 위해서 밴드를 탈퇴하게 되는데요. 이 이후로는 콜롬비아 레코드와 손을 잡고 또 음악 활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솔로 데뷔 이후 발표했던 All or Nothing at All이라는 노래는요. 역시 또 한 번 대히트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프랭크 시나트라의 감미롭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수많은 소녀 팬들을 기절하게 만들었다는 바로 그 노래 All or Nothing at All 듣고 올게요. Half a love never appealed to me If your heart And never could yield to me Then I'd rather have nothing at all I said all, nothing at all If it's love, there ain't no in between Why begin and cry For something that might have been No, I'd rather have nothing at all Hey, please don't bring your lips close to my cheek Don't you smile or I'll be lost beyond recall The kiss in your eyes, the touch of your hand Under the spell of your call I would be caught in the undertow Well, you see, I've got to say no, no,
No. Oh. Oh, none at all.
뉴욕 파라마운트 공연장을 이 수천 명의 소녀 팬들로 뜨겁게 달궜던 프랭크 시나트라의 All or Nothing at All 들으셨는데요. 이 파라마운트 공연장은 브로드웨이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브로드웨이란 이 미국 뉴욕시의 맨하탄을 남과 북으로 가로지르는 큰 길을 말해요. 주로 극장과 공연장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브로드웨이 하면 미국 공연장의 대명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브로드웨이에서도 가장 손꼽히는 공연장이자 영화관이었던 파라마운트에서 공연을 한다는 건 이 가수 입장에서 대단한 영광이었는데요. 가수로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인 가수가 그것도 유례 없는 여성 인파를 극장가로 끌어모았던 프랭크 시나트라의 인기는 그야말로 대단한 열풍이었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가 몰고 온 인기 열풍이 과연 어느 정도였을지 그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밤에도 낮에도 당신만을 생각합니다라는 로맨틱한 가사로 수많은 소녀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Night and Day 전해드리면서 그 시절 그 노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Night and day, you are the one. Only you, 'neath the moon or under the sun. Whether near to me or far, it's no matter, darling, where you are. I think of you day and night. Night and day, why is it so that this longing for you follows wherever I go? In the roaring traffic's boom, in the silence of my lonely room, I think of you day and night. Night and day, under the hide of me, there's an oh such a hungry yearning burning inside of me, and its torment won't be through till you let me spend my life making love to you day and night, night and day. Sun, whether near to me or far, it's no matter, baby, where you are, I think of you day and night, night and day. Why is it so that this longing for you follows wherever I go? In the roaring traffic's boom, silence of my lonely room, I think of you day and night, night and day. Under the hide of me,
There's an oh such a hungry burning inside of me.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종이 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20세기 미국 문학의 최고봉으로 여겨지고 있는 어니스트 헤밍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25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작가가 됐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가 성공한 뒤 그는 파리에서 더 유명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것이 결혼 생활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헤밍웨이를 찾아온 여성 잡지 보그의 편집인 폴린 파이퍼는 헤밍웨이 부인 헤들리와도 친구가 됐습니다. 그러나 폴린은 헤밍웨이와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두 사람은 몰래 만나곤 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결국 파탄이 나고 말았습니다.
헤밍웨이는 헤들리와 헤어지고 폴린 파이퍼와 재혼했습니다. 파이퍼는 미국 아칸소주의 부호 집안 딸이었고 로마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헤밍웨이는 결혼을 위해 가톨릭으로 개종했습니다.
이들은 1928년 미국으로 돌아와 남부 플로리다주 키웨스트에 터를 잡았습니다. 겨울이 없는 따뜻한 곳입니다.
헤밍웨이의 키웨스트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아침에는 글을 쓰고 오후에는 낚시를 했습니다. 저녁이면 밖으로 나가 술을 마셨습니다. 파리를 떠나기 전 헤밍웨이는 자신의 원고들을 미리 뉴욕으로 보내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때 나온 단편집이 여자가 없는 남자들이었습니다.
헤밍웨이의 책이 나온다는 건 독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 속에 있는 단편 살인자는 너무 폭력적이라 독자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헤밍웨이가 총잡이, 군인, 싸움꾼, 주정뱅이 등의 이야기만 쓴다고 불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키웨스트에 있는 동안 헤밍웨이는 아버지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다.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오직 아버지뿐이었다며 슬퍼했습니다. 그 후 헤밍웨이의 글에는 전에 없던 슬픔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 새로운 작품 무기여 자리 꺼라가 나왔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 군에서 싸운 미국 군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군인은 영국 출신 간호사를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이들은 군에서 나와 함께 살지만 여인은 아이를 낳다 숨지고 맙니다.
이야기 속의 장면들은 헤밍웨이가 이탈리아 전선에서 군 트럭을 몰던 때의 경험을 살린 것이었습니다. 무기여 자리 거라는 대단한 인기를 끌었고 헤밍웨이의 수입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헤밍웨이는 경제적 여유가 생기자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중 한 곳이 몹시도 가보고 싶어 했던 스페인이었습니다.
헤밍웨이는 스페인에서 본 것, 그곳의 소리, 냄새 등 모든 것을 언어로 채색하고 싶었다. 그중 어떤 것이라도 진실을 쓸 수 있다면 그것은 스페인의 모든 것을 대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로 나온 것이 오후의 죽음. 스페인의 전통 스포츠인 투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헤밍웨이는 글 쓰는 것이 예술이듯 투우도 예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투우야말로 자신이 항상 마음에 두어왔던 진정한 남성의 용기, 그런 용기를 시험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헤밍웨이는 아프리카에도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사냥을 많이 했습니다. 헤밍웨이는 아프리카에서의 사냥이야말로 내가 원하는 사냥이다. 차를 타지 않고 발밑에 풀을 느끼면서 사냥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헤밍웨이는 아프리카 이야기들을 담은 단편집 아프리카의 푸른 언덕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하나인 킬리만자로의 눈은 헤밍웨이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예술을 돈 때문에 배반하고 진정한 자신으로 존재할 수 없게 된 한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은 사실 헤밍웨이 자신의 고민을 담고 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1936년 스페인 내전이 발발하자 헤밍웨이는 또 스페인에 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북아메리카 신문연맹 나나통신의 종군 기자가 된 것입니다. 하루는 다른 두 기자와 함께 전선에서 가까운 곳을 차를 몰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차량은 두 개의 백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 반군은 그 차량이 적군의 장교를 태우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총격을 퍼부었습니다. 헤밍웨이는 구사일생으로 죽음을 면했습니다.
헤밍웨이는 스페인을 다녀와서 두 개의 작품을 내놓았습니다. 희곡인 제5열과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입니다. 이 소설은 파시스트에 저항하며 싸우는 한 미국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40년에 책이 나오자 불과 몇 개월 동안 50만 권이나 팔릴 만큼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져 대히트를 기록했습니다.
I think the wire back as far as it reach. 그런데 이 기간 동안 폴린과의 두 번째 결혼도 종말을 맞고 또 다른 여자가 등장합니다. 마사 젤혼, 기자 겸 작가입니다. 두 사람은 스페인에서 만났습니다. 이들은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 쿠바로 가서 수도 아바나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들의 집은 카리브 해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헤밍웨이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본래 자기 주장이 강한 헤밍웨이는 무엇이든 자신의 말이 맞다고 주장해 부인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마사는 그와 떨어져 있기 위해 장기 여행을 자주 떠났고 헤밍웨이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헤밍웨이는 또다시 종군 기자로 유럽 전선에 파견됐습니다. 헤밍웨이는 영국에서 기사를 썼고 유럽 침공 작전, 즉 노르망디 상륙 작전 현장에도 직접 가서 취재를 했습니다.
전쟁 중 헤밍웨이는 또 한 사람의 여기자와 가까워졌습니다. 시사 주간지 타임 기자 메리 웰시였습니다. 헤밍웨이는 1945년 마사와 정식 이혼을 한 다음 메리와 결혼했습니다.
헤밍웨이가 마지막 역작 노인과 바다를 쓰기 시작한 건 전쟁이 끝난 다음입니다. 이 작품은 자연에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쿠바의 한 늙은 어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헤밍웨이는 나는 어부의 경험이 독자들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실감 있게 이야기해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배를 타고 나간 노인이 여러 날 만에 엄청나게 크고 힘센 고기, 말린, 즉 청새치를 낚아 끌고 오는데 상어떼들에게 다 뜯기고 뼈만 남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침내 한 마리가 마지막으로 고기의 머리를 향해 돌진해오자 노인은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났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잘 뜯기지 않는 육중한 고기를 물고 있는 상어를 향해 손잡이를 내리쳤다. 한 번, 또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상어의 머리를 계속 내리쳤다. 그에게는 아무런 생각도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노인은 모든 것을 초월한 채 배를 요령 있게 다루어 무사히 항구에 도착할 수 있도록 몰았다. 노인은 이제 배가 조류 안으로 들어간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해안을 따라 마을의 불빛이 보였다.
1954년 헤밍웨이는 이 소설로 노벨 문학상과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헤밍웨이는 몸이 아파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헤밍웨이는 60세였지만 그 자신은 마치 86세인 것처럼 느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다시는 글을 쓸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소설 속 인물처럼 글 쓰는 재주를 돈을 버는데 팔아먹은 죄책감도 많았습니다. 결국 1961년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아이다호에 있는 집에서 스스로 엽총을 쏘아 61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남긴 쪽지들 중에는 그가 좋아하는 것들을 적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살던 데서 머물고 떠나고 신뢰를 하고 불신을 하고 더 이상 믿지를 않고 또다시 믿고 계절이 바뀌는 것을 주시하고 보트를 타고 나아가고 눈이 내리는 것을 보고 또 그것이 멈추는 것을 보고 빗소리를 듣고 그리고 어디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
헤밍웨이는 사랑하던 이 모든 것을 놓고 갑자기 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20세기 미국 문학의 최고봉으로 여겨지고 있는 어니스트 헤밍웨이 2편 마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